지난주일에 귀신을 꾸짖으시되 귀신의 다스림에서 고통받는 아이를 구하시는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원래 모습, 다스림의 위치로 회복시키시는 뉴 휴매니티 사역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귀신 관련 언급이 11번 나옵니다. 오늘도 9번째 나오는 본문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는 파워를 열두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3장 14절, 15절,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열두 제자를 불어서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그런데 왜 우리 제자들은 못 쫓아낼까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기도가 없어서다. 어떤 기도일까요? 한국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으면 운동장에 앉아서 기도하지요. 그런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농구 선수들이 한골 넣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상대방의 그 속공 역습으로 당하는 거죠. 네, 기도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입니다. 고독한 실존이 투쟁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바알신 앞에 고함치며 기도하는 스타일하고 비슷한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제자 교육.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제자들은 복음 사역을 하면서 축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오로지 기도만으로 가능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을 떠난 상황에서는 더욱더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직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이 없습니다. 여전히 갈릴리 가버나움 고향 집에 머물러 계십니다. 또 공적으로 주목받는 데 대해 예민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제자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단순히 가르친다고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규합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 있지 않나 의심했다라는 것이죠. 로마와 항전하고 반항하고 항쟁하는 위험한 모임이요 행보다라는 그런 생각도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작가, 마가복음의 작가는 인간이신 인자이신 예수님 본인이 체포되어 죽을 것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사람 한 사람 죽는 것은 일반적으로 별로 큰 대수가 아닐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또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혼란입니다. 죽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살아난다고 하기는 하셨는데 감히 이게 무슨 뜻인지 묻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고향 자기 집에 계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아까 너희들이 길에서 오다가 하는 토론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멀리서 들었다. 어렴풋이 들었다.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열변을 토하며 싸웠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흠칫하죠. 지은 죄가 있거든요.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다툰 것입니다. 으뜸이 되리는 자, 꼴찌가 되리라고 되라고 하십니다. 섬기는 자, 하인, 종, 노예, 머슴, 그런 사람이 되라 하시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되라는 주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시대 아닙니까? 어린아이처럼 존재 없는 자가 되라는 주문을 하십니다. 이 아이를 영접하라. 그러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 흐름이 끊기는 분위기로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 귀신 쫓는 일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만하지 마. 저들은 나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나 우리를 위하는 자야라고까지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기 위한 두 가지 질문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강조하는 마가복음이지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두 번째 질문은 왜 어린 아이와 예수님과 하나님 을 같은 등식으로 놓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인간관 문제이지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유일신이란 말은 구약에서는 야훼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고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불리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영광이시요 광채시다라는 우리 교리를 따라서 보면은 마치 하나님은 그 교리에 갇혀 있는 분처럼 보이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신 하나님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예수님의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 신약에는 야훼라는 이름이 없기도 하거니와 예수님은 하나님을 틀 속에 가두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어떤 틀 속에 존재하게 한 후에 믿고 섬기면 된다라고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는 뜻이죠. 제가 왜 이런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당시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을 그랬다고 해요. 로마 황제를 무조건 섬기기만 해. 로마 황제는 이미 존재하는 거야. 섬기면 네가 복을 받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논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간이 설정한 황제 하나님을 그 복종 여부에 따라 가야 하는 그런 강요되는 그 황제, 강요되는 하나님,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우리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는 그 길로 찾아가며, 우리가 찾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을 예수님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사례가 오늘 나온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 31절에 보면은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던진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마가복음이 왜 강조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어떤 목사님이나 신학자들 중에는 성경 통독 훈련을 1차로 끝난 분들에게 다른 방식을 제시합니다. 작가의 전지적 시점으로 마가복음을 읽는 것과 본인이 작품 속의 등장인물 베드로와 같이 이동하고 생각하고 따라가면서 감정이입이 되어 읽는 것과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많지 않아 모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알려드리면 사례가 이렇습니다. 바울 서신은 로마서, 뭐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쭉 가서 빌레몬서까지를 바울이 쓴 글인데 편지인데요. 바울 서신을 먼저 읽고 마가복음을 읽을 것을 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작 연대 때문입니다. 바울의 글이 역사적으로 먼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읽으면 바울의 글 속에서 기독교의 교리를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예수님의 역사적 갈릴리 혹은 예루살렘 행적을 따라가 보자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먼저 읽고 예수님의 역사를 나중에 읽는다라는 구조입니다. 순서입니다. 우리 성경 통독 운동은 유대 문화를 관통하는 아주 고상한 작업인데 이 두 가지 다 필요해요. 차례대로도 읽어야 되고 이렇게 교리를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역사를 읽는 그런 방식 말입니다. 교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작가의 전지적 시점으로 읽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꿰뚫고 다 이미 미리 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처럼 혹은 요한과 야고보처럼 실제로 복음서에 나오는 등장인물과 똑같이 생각하고 움직이고 판단하는 식으로 성경을 읽어보자 라는 것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유대 문화를 관통하는 고상한 작업이고 그래서 독서 중 독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순환과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정상 갈릴리를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인자가 죽임 당한 후 3일 후에 살아나리라고 하셨는데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부활 사건도 빈 무덤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끝나버려요. 즉 달리 말하자면 부활은 암시적으로 전제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부활 사건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가복음은 이미 죽음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구조 속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부활이라는 스토리를 말할 필요가 없고 대신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그 죽으심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빈무덤의 격이라고 그래요. 박해를 거치면서 1, 2세기부터 부활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기록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 이전의 기록이에요. 마가복음 속에 제자들은 예루살렘 가서 한자리 차지하려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부활을 예고해봐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구조 속에 오늘 본문이 있는데요. 초대 교회가 보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주인공이시지 그저 19세기, 21세기 초 역사적 인간 예수 찾기를 하면서 부활을 예언하셨는데 그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런 거 따지는 이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새 시대가 도래할 때인데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교육 중이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길어질까봐 제가 뺀 단어가 있죠. 말이 있죠. 무슨 말이 빠졌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 예수님이 떠나신 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그 말이 빠졌어요. 그래서 남은 자, 제자들,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discipleship입니다. 제자됨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을 잠시 지나치는 중에 제자들은 서로 다투었습니다. 누가 제일인가?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우리의 농공 행상에 따라 서열이 어떻게 정해질까? 길에서 다투는 그 내용 예수님이 뻔히 아시면서 물어보셨죠.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네. 꼴찌가 되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그 논쟁 그 토픽을 사용하시면서 천국이 뭔지 같이 전도된 천국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당시 어린아이는 존재가 없습니다. 영접이란 존재를 인정하는 발상으로서 그 자체가 혁신적입니다. 꼴찌와 어린아이는 같다라는 것이죠. 무존재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해요. 인류 역사에서 우리 20세기 초입까지 혹은 19세기까지 여성이나 어린아이나 혹은 미국의 흑인 같은 사람들은 그냥 물건이지 인격이 아니었습니다. 인간관이 불평등한 구조에서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에게 이혼 같은 말은 사용할 수가 없었죠. 남녀의 개념이 사실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영어에 manhood라는 말은 있어도 womankind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인간관으로 세상을 새롭게 봐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인간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확장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이 되기 때문에 신관과도 연결이 되어버려요. 인간관과 크리스천 신관. 어떻습니까? 우리 동양 한국 사상에도 이런 게 있죠. 인내천이라고.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사상도 있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성경이 분명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제자,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삶이죠. 그 인간관이 어린아이와 예수님과 하나님을 equal, 같은 부호로 표시해서 똑같이 영접하면 누가 센가, 누가 약한가, 누가 앞자리인가, 누가 뒷자리인가 이런 싸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센지 가지고 다투는 것으로서 그러한 인간관으로서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세냐라는 이러한 다툼과 질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들입니다. 38절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할 일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예수님의 권위를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더라 라는 말이죠. 공정을 안 받은 사람, 자격증이 없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 의사 노릇을 하더라 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역시 바울의 고린도인에게 보내는 편지, 고린도 전서 후서지요. 혹은 갈라디아서 뭐 다른 편지를 보면은 굉장히 초대 교회에 분란이 많았습니다. 분파가 많았습니다. 소속이 다른 파, 그러니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말 들어보셨죠? 그 사람끼리 극도의 분쟁이 있었다고 하지요. 그 맥락에서 마가복음을 보면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의 그 분쟁 문제를 노출하고 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이적을 어떤 독점적인 그룹이 혼자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별로 관심을 가지고 못 봤는데요. 그러더라고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38, 39, 40절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기독교의 배타성 문제이죠. 치명적입니다. 정통이냐 비정통이냐, 배타주의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최대의 위기는 분쟁입니다. 예수님의 그 답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을 베풀면 똑같이 우리 편이다. 사람들의 아픔을 들어주는 그 일,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가 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자, 우리 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사라지게 해주는 일, 사역, 그것이 중요하지 누구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종파나 어떤 권위주의가 배격되는 그 오픈된 개방된 복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을 읽는 공동체, 우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자들 것 없고 미미한 자를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와 결이 다르다고 배척하지 아니하는 자, 이것이 복음의 진정한 제자입니다. 제자,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배타주의적 독점을 배격해야 됩니다. 제자,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용납하는 것처럼 꼴찌에 있는 자, 진정한 제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시되 저희들이 어린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와 결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부활의 그 큰 구도 안에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덕목을 우리가 오늘 배우고 지키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